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더 홈리와 비느하스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미 지난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홈리와 비느하스와 관련된 내용은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사무엘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미 나왔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 앞부분에 보면 나쁜 행동들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재물 갖고 온 사람들,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것들을 강탈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이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 나왔죠. 지금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악행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살이나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두 번째로는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앞부분에 제사드려 나왔던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도 포함이 되기는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 이외에 다른 행동들도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별개의 또 다른 죄를 저질렀고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 회막문에서 수종 든다는 것은 평생을 하나님께 참 드리고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는데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들이죠. 귀한 여자들인데 이런 여자들과 간음을 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을 보면 이 한 여자로 돼 있지 않고 여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돼 있죠. 이게 홈리도 그러하고 비느하스도 그랬다. 이래서 이렇게 복수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여자와만 간음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여자들과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행동들을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 나왔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었다면 지금도 이 두 번째 행동은 사람들과 더불어 간음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행동이죠. 물론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지만 지난번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을 했죠. 지금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과 간음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안 좋은 일은 다 합니다. 죄라는 죄는 다 짓는 그런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지껏 죄를 행했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그만두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더 큰 죄들을 짓는 그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모습이.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점 더 큰 죄를 짓는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모습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내용들이 그냥 비밀리에 행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앞부분에도 보면 재물을 막 찍어갈 때에 그냥 몰래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심지어 사원을 보내서 막 그렇게 강탈을 해왔잖아요. 지금 이런 행동들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됐냐면 엘리 제사장 아버지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1등으로 들었을까 꼴찌로 들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맨 마지막에 들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급기야 아버지의 귀에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결국 이런 모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고 이제 가족들까지 몽땅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엘리제 세상이 어떻게 했는가? 본문에서 제일 긴 내용이 엘리제 세상이 했던 내용이 말이에요. 23절부터 25절 앞부분까지 나오는데 엘리제 세상이 두 아들을 책망을 합니다. 분량을 놓고 보면 굉장히 길게 책망을 한 거예요. 이 본문 사건 22절에서 25절인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 엘리제 세상 한 말이니까 꾸지람을, 책망을, 훈계를 상당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말한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을 한번 보세요.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듣는 소문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4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거 참 묘한 표현이에요. 사실 이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이런 다음엔 100% 책임이 너희들한테 있다. 왜 있다 이런 행동을 하느냐.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면서 한편으로는 책임을 약간 딴 쪽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한 내용을 놓고 보면 타당하게 그래도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과연 이런 정도로 꾸짖는 것으로 그만둘 만한 사안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꾸짖었어야 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들들이 이런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서는 머리끄댕을 붙잡고 끌어와서 죽자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는 결코 살아날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너도 죽고 나도 죽을 판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꼭 회개해야 된다. 빨리 지금부터 당장 회개하러 가자 이러든지 어떻게든 끌고 가서 멱살이라도 붙잡고 가서 뭘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제사는 그렇게 안 해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몇 마디 던져놓고서는 그리고서는 그냥 많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제 세상이 했던 이야기가 왜 옳지 않은 책망인지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꾸짖으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함부로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럼 선지자들이 뭐라고 꾸짖었나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꾸짖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나라도 망한다, 집안도 망한다, 너도 망한다, 네 자식들까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 이러고서는 막 선포를 하죠. 근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과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단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끔 만들고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그냥 단순한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죄를 자꾸 더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이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간음을 했잖아요. 율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나요? 간음을 하면 간음했던 남자 여자를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든 다르게 처리를 했든 여하튼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응분의 형벌을 받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뭘 잘못했을 때 아무리 꾸지람을 해도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끝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닌 거죠. 이 정도의 모습을 보고 참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어찌 보면 요식행위 같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현실적으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엘리제 서장이 했어야 되는가? 결국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부모이기 때문에 또 자녀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제일 근본적인 대답은 사무엘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리와 비나스랑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는 나쁜 모습이고요. 좋은 모습은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처럼 했어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홈리와 비나스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죠. 그래도 제멋대로 살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해결책은 사실 뭐냐면 어린아이일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어린아이일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죄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아이로 크게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사무엘 나이 때부터 3-4살 때부터 5-6살 때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때부터 식당문에 앉으면 기도하고 밥을 먹게 하고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따라 기도하게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어린아이 때부터 옆에 있는 다른 아이 때리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에게 다른 악행을 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먹을 것,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나눠 먹게 하고 그렇게 했어야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컸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처럼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사실은 지금 회개하면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내일 회개하는 것보다, 1년 뒤에 회개하는 것보다 지금 회개하면 가장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남부순환도로를 쭉 가다 보면 예전에 헬스클럽에 그런 게 써 있었어요. 오늘 운동을 시작하시면 당신 평생에서 제일 빠른 시기에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는 게 내일이나 모레 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거거든요. 여지껏 지나간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25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고 아버지 말도 듣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악한 백성들의 특징이죠. 마음이 딱딱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아서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도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너무 무서운 맨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25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제일 두렵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시기로 뜻하셨다. 이게 아니고 아프게 만들기로 뜻하셨다. 이게 아니고 죽여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셨다 이 표현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에게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건데요. 회개를 자기 뜻대로는 못합니다. 회개할 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회개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사람들이 회개할 만한 마음을 억지로 강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는 베풀지 않으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죄를 짓고 그러고 나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결과 심판을 받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 읽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들 생각하는 거죠. 죄를 짓고도 즉각 심판받지 않았을 때. 그건 내가 참 신통방통하게 죄를 짓거나 이렇게 살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다. 아이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컨닝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인데 제일 불행한 건 컨닝을 하다가 들키지 않는 것이다. 들키지 않아서 컨닝을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크게 심판을 받습니다. 차라리 컨닝을 하다가 첫날 걸리는 게 제일 낫다. 주식 투자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망했어야 돼요. 첫날. 첫날 손해를 봤어야 돼요. 근데 첫날 돈을 벌고 둘째 날 돈을 벌고 이러다가 나중에 크게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정리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쭉 다 말씀드려서 잘 알겠지만 여러분, 흑역이나서 이와 같이 죄를 범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죄를 짓 때 자꾸만 점점 더 큰 죄를 지어서 죄를 쌓아가고 심판을 쌓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이게 홈리와 비나스가 살았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을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홈리와 비나스는 다 날려버리지만 아직 심판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시간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회개해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선지자를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꾸지람합니다. 회개하라고. 그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세요. 또 회개하라고 또 말씀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홈나 비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기는 했지만 시간만 그냥 주시고 네가 알아서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시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시고 이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홈리와 비나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별로 좋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혹시 홈리와 비나스처럼 자꾸만 죄짓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해보고 얼른 회개하는 사람,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또 죄사함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성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건, 이제 갓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손자들을 향해서건, 어떻게 해서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또 성장하게 하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삼일처럼 성장하고 삼일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사랑했던 사무엘이 있었지만 그와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했던 홈리와 비나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달콤함을 주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정말로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 죄는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결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장성한 자녀이건 혹은 이제 태어나 성장하는 그런 자녀들이건 그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구별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온 나이다.